번 더 조금 천천히 의미를 생각하며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저는 그 지난주에 북한의 지하교회의 실제 모습을 담은 다큐멘터리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머리로는 익히 잘 알고 있었으나 뼈저리게 공감하지는 못했어요. 제 신학교 동기 중에 탈북자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는 지하교회 출신입니다. 그를 통해서 북한의 지하교회의 실상, 정확한 실상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가슴으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지난주에 본 영상 때문에 제 영혼을 울리는 눈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북한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보장하는 것처럼 가장하지만 정작 보장하지 않습니다. 평양에 있는 봉수교회, 칠골교회, 그 교회들은 공산당의 조정을 받는 가짜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에 가서 한국교회 대표로 가서 인사를 만나고 유명 인사를 만나고 설교하는 사람들은 반성하고 또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곳에 모여있는 대다수의 신자들은 노동당원입니다. 동원된 사람들입니다. 북한에서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지하에 숨어 들어갑니다. 그래서 숨죽여 입을 뒤집어 쓰고 예배드리는 지하교회 성도들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입 밖으로 찬송가를 크게 부를 수 없어서 허밍으로 예수 나를 위하여를 부릅니다. 여러분 그 찬양 아시죠? 예수 나를 위하여. 허밍으로. 가사를 부르면 잡혀가니까. 발각되니까. 예수님을 마음으로 외치고 또 외칩니다. 이들은 잡히면 고문을 받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의 이름을 대라고 강요받습니다. 그러면서 기독교인들을 하나하나 색출해냅니다. 그리고 공개 처형시킵니다. 이분들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배신하지 않기 위해 죽음을 택합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다면 살 수 있는데 끝까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그 상황 속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 예수님 택할래? 아니면 죽음을 택할래? 예수님을 택하는 게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나 예수님 믿습니다. 그러면은 죽게 됩니다. 그것도 괴롭게. 끝까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과 절개를 지킵니다. 여러분 제일 귀한 게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바로 목숨입니다. 목숨. 목숨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목숨과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바꾼다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 가장 귀한 목숨을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지금 21세기 한반도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들이 믿는 예수님, 목숨과 맞바꾸는 예수님, 그리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 같습니다. 같아요. 그들이 믿는 예수님과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같아요. 그거 아세요? 머리로는 알죠. 같은 예수님이라고. 근데 진짜입니까? 과연 그들이 예수님을 생각할 때 느끼는 감정과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 느끼는 감정이 같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의 목숨보다 귀합니까? 여러분 오늘은 좀 도전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기독교의 가장 근원적인 우리의 믿음에 대상되는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예수님이 우리 삶의 전부이십니까? 전부. 우리가 잘 부르는 찬양 가사 중에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주님만이 내 삶의 전부이시니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고백합니다. 조금 아까 부른 찬양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여러분 다 고백하셨습니다. 정말입니까? 진짜입니까? 북한의 지하교회 교인들에게 이 찬양의 가사는 진짜 고백입니다. 진짜. 그럼 우리는요? 우리도 진짜의 고백이 맞냐는 거예요. 우리가 같은 예수님 믿거든요. 아니면 예수님께 죄송해서 말은 그렇게 해놓고 찬양은 그렇게 해놓고 내 돈이, 내 집이, 내 박사학위가, 내 차가, 내 자녀가 제일 귀한 건 아닙니까? 사실은.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정말 누굽니까? 예수님. 우리는 머리로는 알고 있어요. 우리는 엄청난 죄인이며 그 죄를 우리 스스로는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안타깝게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자기 몸을 드림으로 단번에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다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 그분으로 우리는 모시고 믿고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진짜 진리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진리예요. 이것이 너무 귀하고 감사하면 정말 가장 값진 선물이라고 여러분이 전인격적으로 고백하고 믿는다면 정말 진짜 예수님이 우리 삶의 전부가 되어야 합니다. 머리로 고백이 아니에요. 우리 삶의 진짜 고백.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예수님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인생 전체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왜요? 예수님이 전부니까. 우리는 지금 기독교회 안에 있습니다. 기독교가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라는 뜻이에요. 교회는 예수님을 가르치는 곳이고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예수님을 잘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삶을 얼마나 진지하게 여러분 생각하고 묵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냥 단순히 예수님이 짠 하고 오셨다가 33년의 인생을 살다가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짠 하고 죽은 어찌 보면 신화화된 예수님을 여러분 믿고 계시는 건 아닙니까? 인생은 어디로 갔는지 송두리째 없이고 그냥 오셔서 그냥 십자가 죽여서 끝? 그래서 우린 살아났다? 너무나 쉽게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이해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해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똑같이 우리와 같이 고난을 느끼시는 몸을 가지고 오셨어요. 모든 걸 느끼세요. 감정도 있으세요. 인간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없애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셔야 했지만 죄인이 아니어야 되니까. 그러나 동시에 인간의 죄를 없애시기 위해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느끼는 감정, 아픔, 고난 다 느끼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의 인생은 전체가 고난이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가 다 고난입니다. 저는 예수님의 이 전체 삶을 묵상할 때가 많아요. 고난 주간에도 묵상하고요. 그리고 종종 묵상합니다. 그리고 청년들한테도 얘기하고 그리고 성도님들한테도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전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죄를 가장 싫어하시는 거룩 그 자체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잘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선한 척할 때가 아니에요. 우리가 죄 속에 빠졌을 때 가장 거룩하신 죄를 엄청 미워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죽게 하셔서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에요. 여러분 아가페를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아가페 사랑은 합리적 계산을 뛰어넘습니다. 예수님의 잃은 양 비유를 보면 잘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양이 있다고 해보세요. 근데 말 잘 듣는 99마리의 양이 있어요. 근데 말 안 듣는 한 마리의 양이 도망갔어요. 그거 사실 말 안 듣는 양이죠. 그럼 찾지 않아도 돼요. 걔를 데리고 와도 걔가 또 말썽 피우고 도망갈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99마리의 양이 중요하지 도망간 어찌 보면 말 안 듣는 그 한 마리의 양이 중요합니까? 99마리를 잘 키우고 지키는 게 더 중요해요. 근데 목자는 그 99마리를 놔두고 그 말 안 듣는 한 마리의 양을 찾으러 떠납니다. 그 99마리가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갑자기 늑대가 와서 잡아먹을 수도 있고 도둑놈이 와서 가져갈 수도 있는데 목자는 그 말 안 듣는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떠나는 거예요. 그게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래서 아가페 사랑은 합리적 계산을 뛰어넘어요. 합리적 계산이라면 99마리를 지켜야 돼요. 근데 그 99마리를 내두고 말 안 듣는 한 마리를 위해 뛰어가는 거,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진짜 사랑은 계산 안 해요. 여러분, 자녀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죠? 자녀를 위해 베푸는데 계산하고 베푸는 분 있어요? 아니잖아요. 부모의 사랑이 아가페 사랑을 일부 닮았습니다. 그래서 줘도 안 아깝고 계산하지 않고 자녀에게 베풉니다. 예수님은 그 사랑 때문에, 그 아가페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오셨고 탄생 때부터 고난 그 자체를 경험하셨어요. 이제 예수님의 삶을 한번 같이 진지하게 묵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에 이제 오셨어요? 어디서 태어나셨죠? 말씀해 보세요. 어디서 태어났어요? 호텔이요? 왕궁이요? 마구간입니다. 아무리 찢어지게 가난해도 여기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분 있으세요? 손들어 보십시오. 아무도 없을 겁니다. 제가 예전 저녁 예배 때도, 교회 학교 세미나 때도 누누이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마구간을 너무 낭만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특히 어린 시절부터 교회 다니시던 분들은 마구간의 이미지, 따뜻한 지풀이 놓여있고 푹신하고,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 너무나 그림을 아름답게 그리셔서 마구간이 너무 따뜻한 곳이 돼버렸어요. 아닙니다. 마구간은 그런 따뜻한 곳이 아니에요. 동물의 똥 냄새가 진동하고 예수님이 누우셨던 그 말구유는 말의 밥통입니다. 말의 똥과 침이 엉켜있는, 냄새가 진동하는 곳입니다. 그게 말구유예요. 말구유가 그 멋진 곳이 아니고 아늑한 곳이 아닙니다. 냄새가 진동하는 곳입니다. 더러운 곳입니다. 그곳에서 가장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누우셨어요. 태어날 때부터 고난입니다. 고난에 대한 순종으로 예수님의 삶이 시작되셨어요. 이제 예수님은 어린 시절을 보내십니다. 그의 아버지 요셉은 잘 사는 사람도 아니었고요. 그 당시 가장 천시받던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직업, 어떤 직업? 목수였습니다. 여러분, 목수는 그 당시에 가장 천대받던 직업인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 30년간 목수의 집에서 아버지를 도와 평범하게 목수 일을 하며 지냈다는 거예요.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이것 또한 고난이에요. 기다림은 고난입니다. 여러분, 기다림이 고난이라는 말 이해하십니까? 시험을 보고 결과를 기다리는 그 기다림, 대학의 원서를 넣고 기다리는 기다림, 누군가가 간절히 오기를 기다리는 기다림, 박사과정 지원에서 언제 결과가 나오는지 기다리는 그 기다림, 사실 그 기다림 자체는 좋지 않습니다. 고난입니다. 고난. 예수님은 어린 시절에도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하실 수 있는 능력의 종이었어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에 순종하기 위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거예요. 그 30년의 기간 동안 너무너무 평범하게 목수 일을 하면서 지냈다는 거예요. 기다림의 시간이 길었죠. 근데 예수님은 그 기다림의 고난을 묵묵히 참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입장에서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능력을 가진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가진 게 많은데 평범하게 사는 게 얼마나 어려우셨겠어요. 지금 당장이라도 나가서 사역할 수 있는데, 당장이라도 기적을 베풀 수 있는데, 하나님의 때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 기다림의 인내의 시간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고난이죠. 고난에 대한 순종. 드디어 예수님은 약 30살에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상하게 유대 사회의 주류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시리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가시죠? 갈릴리 지방으로 가십니다. 이스라엘은요, 갈릴리 지방이 가장 못 살던 지역이었습니다. 가장 못 살고 병들고 소외된 사람을 그 갈릴리 지역으로 다 보내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주로 치유하신 병자가 누구죠? 나병 환자죠. 문둥병 환자. 지금 표현으로는 한센시병 환자. 왜 그럴까요? 왜 그쪽에만 유독 나병 환자가 많았을까요? 집단 거주촌이 갈릴리 지역에 있었어요. 몰아놓은 거예요, 그쪽이. 근데 예수님은 가장 건강하고 또 율법을 잘 지키는 영적으로도 완벽한 사람들이 모여 있다는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사역의 방향을 그 소외되고 어렵고 병든 갈릴리 지역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3년여를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하시다가 마지막에 죽으실 때만 예루살렘에 오셔서 십자가를 예루살렘에 꽂으셨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오셔서 예루살렘에서 하신 일은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사람과 함께 일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소외된 사람 도와주는 거 여러분 쉽지 않아요. 도와주는 것도 쉽지 않은데 같이 사는 거요? 무지무지 어렵습니다. 저는 대학교 때 노숙자 상담소에서 노숙자 봉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밤에 나가서 지하철역을 돌며 노숙자들에게 라면과 빵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들을 상담해주고 관계가 형성이 되면 전도지를 나눠주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노숙자 사역을 하면서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일전에도 한번 고백했지만 제일 힘든 건 냄새입니다. 냄새. 씻지 않은 사람들이니 역한 냄새가 정말 많이 났습니다. 그냥 저는 노숙자랑 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일주일에 몇 번 가서 몇 시간 봉사하는 거예요. 사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잠자는 곳에 가서 제가 같이 잡니까? 안 자요. 그냥 나눠주고 봉사하는 작은 일이에요. 근데도 그 냄새 때문에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저 봉사 차원이 아니라 그들의 공동체에 들어가셔서 그들과 함께 거주하며 사셨다는 거예요. 같이 사신 거예요. 가장 위대하신, 가장 존귀하신 그분이 가장 냄새나고 가장 어찌 보면 낮은 자들과 함께 같이 사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예수님 입장에서.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잘 보십시오. 엘리트가 있습니까? 다 모자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프로필을 보세요. 다 모자라요. 어부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직업 어부. 그것도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가장 천대받던, 아무도 하지 않았던 일이었어요. 그 어부 출신이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죠. 그 다음에 또 배신자라고 지칭받았던 마태도, 세리 마태도, 그 당시에는 이 세리가 로마 정권에 돈을 갖다 바치던 배신자였거든요. 그 배신자가 예수님의 제자로 들어와요. 그런 다양한 부류의 사람, 그것도 천대받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열두 제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일하셨으니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여러분, 조직의 리더가 되보셨죠? 그러면 아래 팔로워들이 좀 똘똘한 그 임원들이 있어야 조직이 잘 운영됩니다. 그 쉬워요. 근데 일도 못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데리고 일하기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예수님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복음도 이해 못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까지 예수님을 몰랐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그냥 단순히 선지자인 줄만 알고, 예수님 십자가 달리신다고 예언하니까 뭐 이해도 못해서 뭐 어디 가시냐고 이러고, 예수님 마지막 눈물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는 잠자고 앉아있고, 예수님 잡으러 온 병사들 왔을 때는 무서워서 도망이 나가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몰랐어요. 그런 무지한 자들과 함께 일한다는 거, 그거 쉽지 않았을 겁니다. 게다가 예수님은 집도 없고 마차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재산 하나가 없었어요. 마태복음 10장 10절을 보면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이 구절을 어떻게 보십니까? 이 구절은 예수님 본인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여행은 선교 여행이에요. 예수님은 사역하시면서 여러 곳에 선교 여행을 다니시면서 배낭 하나 없었고 딱 옷 한 벌 입고 사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 이렇게 사셨는데 우리는 얼마만큼 부자입니까? 우린 옷 한 벌이 뭡니까? 한 몇백 벌이죠? 많은 분들은. 적어도 열 벌은 있습니다. 열 벌은.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8장 20절에 눈물 나는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여러분, 눈물 나지 않아요? 우리의 예수님이 머리 둘 곳조차 없대요. 주무실 곳조차 없대요. 평안한 주무실 곳 그조차도 없으셨던 삶이었대요. 예수님의 삶이. 자발적인 가난의 삶, 못 먹고 헐벗는 삶, 얼마나 고달프고 힘들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가난의 삶, 고독과 헐벗음의 삶을 경험해 보았기 때문에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보면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본인이 그걸 경험해 봤으니까 이 가르침을 하실 수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오른편에 있는 사람에게는 구원을 주셨고 왼편에 있는 사람에게는 벌을 주셨거든요. 근데 오른편에 있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반면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안 한 것이 곧 예수님께 하지 않은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지옥에 떨어뜨리십니다. 이 비유도 예수님의 삶과 연결이 된 거예요. 가난하게 사셨기 때문에 가난한 자의 아픔을 아신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잘하는 자가 곧 예수님께 잘한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예수님의 사진, 여러분 집에 예수님의 사진 있으세요? 벽에 걸어두신 분 있죠? 그 예수님의 사진이 아닐 수 있습니다. 금발에 하얀 옷을 입은 예수님 사진. 이제 여러분 이 정도 말씀을 들었으면 아니라는 거 아셨겠죠? 옷 한 벌 입고 어려운 사람들과 뒹굴며 사신 예수님, 그 한 벌 옷을 제대로 빨 수나 있었겠습니까? 그 옷이 누더기가 됐을 거예요. 그리고 하얀 옷이 시커멓게 바뀌었을 거예요. 예수님 곁에 가면 냄새가 장난이 아니었을 거예요. 집도 없으시고 제대로 씻지도 못한 예수님 얼굴은 때가 가득하셨겠죠. 머리도 감지 못해서 금발이 무슨 금발입니까? 흑발이셨을 겁니다. 하도 안 씻으셔서. 그래서 이사야 53장 2절에서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눈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 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님의 외적 모습이에요. 몸도 작으시고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대요. 그냥 평범, 오히려 평범 이하의 외모를 가진 예수님. 씻지도 않고 누더기 옷을 입은 예수님. 그게 실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예수님의 가족들은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저 자신들의 형제로만 이해했고 오히려 예수님을 이상하게 봤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3장 21절에는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어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이로라. 예수님 가족들은 예수님한테 미쳤다고 얘기했어요. 저 우리 아들인데? 저 우리 형인데? 우리 친족인데?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래? 저 미친 거 아니야? 미쳤다고 손가락질을 받았어요. 마태복음 12장 47절에서 50절에 보면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들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이 말씀을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예수님의 울분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족들은 예수님을 미쳤다 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 못하니까 내 어머니, 내 형제, 내 자매는 여기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 내 혈연적 관계가 아니다. 진짜 내 어머니, 동생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내 제자들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심지어 마태복음 10장 36절에는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 이렇게까지 얘기하신 거예요. 자기의 삶이 반영된 거예요. 예수님 본인의 삶이 반영된 구절들이에요. 자기 가족에게 미움을 받는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괴로운 일입니까? 예수님은 인간관계가 끊어지는 고난까지도 겪으셨다는 거예요. 자, 이제 예수님은 사역을 다 마치시고 죽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십니다. 예수님은 잡히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처절하게 울부짖으며 하나님께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고통을 느끼시는 인간이셨어요. 그러니 십자가의 처절한 고통을 상상하니 괴로우신 거예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아바 아버지요, 아바 아버지요, 할 수만 있다면 이 고통을 저에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얼마나 괴로웠으면 그런 기도를 하셨겠어요. 우리의 예수님이 지나가게 해달래요. 그 고통이 너무 괴로우니까, 상상해보니까 무서운 거예요. 예수님 인간이셨어요.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얼마나 간절히 했으면 성경의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땀방울, 너무 간절히 기도해서 땀이 막 흘러내리는데 그게 핏방울같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의학자가 이것을 설명합니다. 이것은 혈한증이래요. 엄청나게 집중하고 열을 내고 소리치면 땀샘에 있는 땀이 피와 섞여서 나온다는 거예요. 실제 우리의 몸의 현상 가운데 있을 수 있는 현상이래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 본 적 있어요? 너무 간절하게 소리치고 기도해서 땀이 나오는 정도가 아니라 땀 속에서 피도 같이 나오는, 예수님이 얼마나 처절하게 기도하셨는지 여러분 이제 이해하셨어요? 예수님은 뭐 멋있게 그냥 십자가 아무렇지도 않게 그래 못 박아라, 발에 못 박아라, 난 괜찮다, 그렇게 돌아가신 줄 아십니까? 그거 피하고 싶어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울부짖으며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무서워서. 그 다음날 일어날 십자가의 일들이 너무 무서워서 없애달라고, 그거 지나가게 해달라고, 안 받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기도를 마치시고 예수님은 잡히셨어요. 그리고 재판을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십니다. 로마 군인들은 기둥에 예수님을 묶어놓고 채찍으로 때립니다. 채찍의 구조를 보면 채찍이 아니라 살인 무기입니다. 채찍은 그저 여러분 남자들이 메고 있는 이 벨트와 같은 게 아니에요. 주님이 맞으신 채찍은 39개의 따은 가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고고학적인 발견이고, 그리고 그 당시에 사용되었던 완벽한 채찍이 맞습니다. 39개의 따은 가닥 안에는 쇠구슬과 뼛조각이 들어있습니다. 때리면 뼛조각은 살을 찢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쇠구슬은 살을 멍들게 하고 찢어진 근육조직을 더욱 크게 벌리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예수님은 단순한 채찍을 맞은 게 아니라 칼보다도 더 무서운 살인 무기에 맞으신 거예요. 이 채찍에 맞으신 예수님, 과다 출혈로 기진맥진 하셨을 것입니다. 갖다나 평소에 드신 것도 별로 없고 제대로 주무시지도 못한 예수님, 만성 피로에 시달리신 예수님이 그 채찍에 맞으셨으니, 피가 쏟아냈으니 얼마나 피곤하시고 지치시고 허기지시고 아무런 힘도 없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향해 로마 병사는 십자가를 지라고 합니다. 십자가는요, 가로와 세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로는 골고다 언덕의 사형터에 꽂아져 있어요. 그리고 가로 들보만 사형수가 들고 갑니다. 그 가로 들보, 그 가로 나무의 무게가 57kg입니다. 여러분, 57kg. 한 사람을 들고 가는 거예요. 그 기진맥진하신 예수님, 숨도 제대로 못 쉬시는 그 예수님이 57kg의 나무를 들고 간다고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제대로 걸어가실 수 있으셨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가다가 쓰러지시고, 가다가 쓰러지시고, 결국 쓰러져서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나가던 구레네 시몬이 대신 들고 간 것입니다. 골고다 언덕에 오르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예수님과 동시대 사람인 요한남 벤하콜이라는 사람의, 그 사람이 사형수였는데 그 사람의 유골을 통해 보존이 되어 있거든요. 그 손가락에 박혀진, 뚫려진 그 뼈, 잔해죠. 그걸 분석한 결과 예수님 시대 때 사용되던 못은, 십자가형에서 사용되는 못은 약 18cm의 대못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엄청난 못이 주님의 손목에 못을 박았습니다. 손바닥이 아닙니다. 손바닥에 못이 박혔다면 찢어져서 땅바닥에 무게 때문에 바로 떨어졌을 거라고 의학자들은 설명하기 때문에 손바닥은 아니라고 결정을 내립니다. 그래서 손목입니다. 중추신경이 지나가는 위치입니다. 동맥도 여기 있죠. 그런 고통을 느끼면서 약 6시간 동안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계셨습니다. 의학자에 의하면 이렇게 되면 주님의 팔은 6인치 정도 늘어났을 것이고 어깨는 탈골되었을 거라고 추측합니다. 여러분, 이 고통을 맨정신에 느낄 수 있겠습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이었죠. 그래서 성경 외적인 자료들이 있어요. 신학 공부를 하면은 외적인 고고학적인 그런 자료들, 연구 결과들이 있는데 그거에 의하면 그 당시 십자가형을 받았던 사형수들은 너무너무 괴로워서 기절한 사람도 많았고 완전 괴성을 지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괴로우면 괴성을 안 질렀겠어요? 그 고통 속에서. 그래서 로마 병사들은 보다 어떻게 하죠? 쓸개탄 포도주를 사형수에게 줍니다. 예수님에게도 줬어요. 그게 뭐예요? 마취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마취제. 그런데 예수님은 거절하셨습니다. 거절. 주님께서는 모든 고통을 그대로 다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십자가형은 아주 못되고 아주 나쁜 범죄자에게 극히 제한된 형벌입니다. 아주 제한된 형벌. 아주 무서운 사형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음까지도 최고의 고난을 받으시며 죽으셨다는 거예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 우리 죄를 위해 돌아가셔야만 했다면 좀 편안하게 죽으시면 될 거 아닌가.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당시에 가장 극악무도한 사형법으로 죽으셔야만, 그 고난을 받으셔야만 우리가 살아날 수 있고 우리의 죄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러한 죽음을 감당하셔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고난으로부터 시작된 인생, 고난으로 마칩니다. 모진 고난을 받으실 것을 하늘에서부터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구원사역을 이루기 위해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삶, 예수님의 삶을 듣고 어떤 느낌을 받으십니까? 멋진 분이시네. 역시 믿을 만한 분이야. 이 정도입니까? 이 예수님의 삶은 여러분 내가 당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실 내 십자가예요. 내가 달려야 돼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지셨다. 대신해서입니다. 원래는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그런 고통을 받아야 돼요. 내가 내 죄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달리신 거잖아요. 그 깨달음이 여러분 있어야 돼요. 진짜 깨달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재판을 받을 때 빌라도는 예수님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합니다. 그러나 강팍한 유대인은 죽이라고 하죠. 예수 죽여라, 예수 죽여라. 그리고 빌라도와 딜을 합니다. 어떤 딜이죠? 그때는 유대 명절 유월절에는 살인범을 놓아주는 유대 풍습이 있었어요. 로마가 그 당시에 유대를 차지하고 있었지만 그 풍습을 인정해줍니다. 그래서 유월절 기간에 살인범을 한 명 풀어주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 나쁜 유대 지도자들이 누굴 데리고 오죠? 바라바. 바라바는 진짜 나쁜 놈입니다. 진짜로 죄를 지었던 사형수였어요. 근데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죽이라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 구약의 아사셀의 원리에 근거한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예수님의 구원사역을 샘플로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그냥 우연히 바라바가 살아난 게 아니라, 우연히 유대 지도자들이 바라바를 살리고 예수 죽여라 한 게 아니라 성경에 예언되어 있고 성경의 원리를, 구속의 원리를 드러내주는 거예요. 아사셀의 원리가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속죄일이라는 게 있어요. 대속죄일, 욤키푸르라고. 그때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 회개하는 날이에요. 지금도 유대 민족이 지키고 있어요. 그때 어떤 의식을 베풀었냐면 염소 두 마리를 데리고 와요. 그럼 제사장이 기도를 해요. 그리고 한 마리는 그 자리에서 아주 처절하게 죽입니다. 칼로 난도질해서 염소를 죽여요. 한 마리를. 그리고 나머지 한 마리를 광야로 보냅니다. 박수치면서 가. 가. 이게 무슨 의식입니까? 무슨 우연입니까? 한 명은 재수 없어가지고 그냥 칼에 맞아 죽고, 한 명은 그냥 보내주고. 이게 바로 대속의 원리예요. 하나가 죽으니까 하나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하나가 죄 때문에 처절하게 죽으면 하나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도 이 원리가 나오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죽으니까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사역의 원리예요. 예수님이 죽으니까 우리가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 바라바의 입장이 돼보십시오. 이제 사형 날짜가 다가옵니다. 언제 죽을지 몰라요. 날짜를 정해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형수들은 두려운 거예요. 지금의 사형수도 마찬가지예요. 날짜 안 가르쳐주죠.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게 얼마나 괴로운 건지 아십니까? 언제 날짜를 딱 알려주면 좋을 텐데 알려주지도 않아요.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 두려움, 그 공포 말할 수도 없겠죠. 바라바는 하루하루 죽음의 두려움 속에서 살았을 거예요. 그리고 자신은 죽어도 나쁜 짓을 워낙 많이 했으니까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그런 처절한 마음이 바라바의 마음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근데 자신이 잘한 것도 없는 게 그냥 감옥에 가만히 있는데 예수란 사람이 잡혀 들어와서 자신은 풀려나게 된 거예요. 갑자기 살아나게 된 거예요. 그 바라바의 심정, 기분은 어떠했겠습니까? 그리고 풀려난 바라바의 삶은 어떻게 변화됐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간암에 걸려 죽기 일보 직전입니다. 근데 뇌사 판정 받은 사람이 간을 이식해 줬어요. 그래서 여러분 살게 됐어요. 매일매일 죽을 날만 꼽고 있었는데 이식자가 나타나서 그리고 그 사람 뇌사 판정을 받아서 죽었어요. 근데 그 사람의 간이 내가 이식이 돼서 살았어요. 그럼 여러분 그저 기쁠 것만 같습니까? 저는 삶이 숭고해질 것 같아요. 저의 이후의 삶은. 그리고 자신에게 간을 주고 세상을 떠난 그 사람을 항상 기억하고 추억하면서 그 사람처럼 다른 사람을 위한 고귀한 삶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예수님이 나 대신해서 모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죽으신 것을 진짜 뼈저리게 느낀다면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전부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의무가 아닙니다. 살아갈 수밖에 없게 돼요. 우리의 자연적인 반응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뜨거운 고백을 합니다. 이거 여러분 외우십시오. 외워야 되는 구절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사도 바울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고백이어야 돼요. 예수님의 진리를 체험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슴 속에서 전인격적으로 솟구쳐 나와야 하는 고백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원래 내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원래는 내 십자가, 내가 죽어야 될 십자가다. 근데 예수님이 대신 지신 십자가, 원래는 내 십자가.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난 죽었어요. 난 이미 죽었어요. 내 십자가니까. 근데 예수님은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예수님만 사신다는 고백이에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대요. 내 안에는 내가 없고 예수님만 사시니까.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예수님이 대신 지신 것이니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까 난 이미 죽은 사람이에요. 예수님만 내 안에서 부활하신 거예요. 십자가 부활 사건 그게 내 안에 역사하시니까 내가 산 게 아니라 예수님만 내 안에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이제 나 예수님 때문에 산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이게 내가 사는 목적이다. 마태복음 18장 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스스로 천국 가는 비법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천국 누가 갑니까? 어린아이가 갑니까? 어른이 갑니까? 이건 상징이에요. 어린 아이와 같이 되어야 천국에 간대요. 근데 여러분 이 구절을 꼭 집에 가서 눈여겨보십시오. 꼭 체크해서 보십시오. 진실로라는 단어가 나와요. 예수님이 본인의 입으로 진실로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는 강조법입니다. 무조건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또 중요한 말이 돌이켜예요. 회개의 의미입니다. 이전에는 어른이었다가 회개해서 어린 아이가 될 때 천국에 들어간대요. 회개해서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면 결코 천국에 못 간대요. 어른 상태로는 천국에 누구도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어린아이의 어떤 면 때문에? 어린아이는요, 부모님을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갓난 아기는요, 부모님 없으면 바로 죽게 돼요. 엄마 아빠가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배가 고파도 웁니다. 배가 너무 불러도 웁니다. 졸려도 웁니다. 운다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엄마 아빠를 찾는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부모님 나 좀 도와줘, 나 좀 살려줘라는 의미예요. 나 좀 살려주세요. 부모님 먹을 것 좀 주세요. 부모님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예요. 저는 어린 시절에 어머니를 졸졸 따라다녔어요.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그러면 큰일 납니다. 예전에는 어머니가 이제 시댁에 사셨어요. 시집살이를 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엄마 치마만 붙들고 사는 거예요. 부엌에 가도 따라다니고, 그리고 화장실에 가도 제가 엄마를 졸졸졸졸 따라다녔어요. 그래서 제 어렴풋한 기억에는 저희 어머니가 할머니한테 많이 혼났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누구 때문에? 저 때문에. 제가 하도 쫓아다니니까 어디든 울고불고 쫓아다니고, 심지어 화장실 문을 딱 닫으면 울고 난리치니까 할머니가 저희 어머니를 많이 혼내셨던 그 기억이 납니다. 근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때 기억이 나요. 그러면서 생각한 게, 신앙의 세계에서는 그 어린아이와 같이 돼야 돼요. 엄마가 없이는 살 수가 없어야 돼요. 엄마가 없이는 살 수 없는 그 상태로, 예수님 없으면 살 수 없는 그 상황이 돼야 되고 그 상태가 돼야 돼요. 그게 천국에 가는 비법입니다. 예수님이 날 살리셨고 나는 죽었고, 당연히 죽었다고 고백했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 안에 예수님만 사시니까 당연히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살아가야만 천국에 가는 거 맞지요? 맞는 거예요. 당연히 예수님만 의지해야죠. 엄마를 쫓아다니는 어린아이와 같이 예수님만 쫓아다녀야, 나는 없으니까, 난 죽었으니까, 그래야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거, 그 원리입니다. 예수님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신앙인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십시오. 그래야만 해요. 이건 의무가 아니고 설교를 통해 여러분 강요로 받아들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자연적으로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예수님이 날 살리셨다는 믿음이 진짜 뼈저리게 가지고 있다면 자연적인 삶의 반응이 되는 거예요. 자연스러워. 팔복 아시죠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팔복, 예수님의 팔복의 첫 번째가 뭐죠? 그것도 천국에 관한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 심령은 마음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상태가 되어야 천국을 얻을 수 있대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가난하다가 무슨 뜻일까요? 가난하다, 헬라어에서는 가난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단어가 푸토코스라는 단어고 두 번째가 페네스라는 단어입니다. 그 푸토코스라는 단어는 알몸이란 뜻이에요. 알몸 상태의 거지를 뜻합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옷 한 벌 없습니다. 알몸입니다. 그 사람 누가 도와줄 수 있어요? 지나가던 사람이 도와줄 수 있어요. 그 도움을 받고서야 겨우겨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만약에 지나가는 사람이 옷 주지 않고 먹을 거 안 주면 그 사람 바로 죽게 됩니다. 아무것도 없는 알몸 상태. 지나가다 얼어 죽을 수도 있고요, 굶어 죽을 수도 있어요. 그게 푸토코스의 상태입니다. 그 가난입니다. 두 번째 페네스라는 의미의 가난은 그냥 일일 노동자예요. 그분들도 가난하죠. 그러나 하루 벌어 하루 살 정도의, 그 정도의 조금 어려운 가난의 상태인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 5장 3절에 나온 마음이 가난한 자에 쓰여진 그 가난은 푸토코스일까요, 페네스일까요? 푸토코스입니다. 알몸 상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의지할 게 없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어야만 나는 겨우 살아갈 수 있는 거지 상태란 뜻이에요. 그런 가난입니다. 그럼 적용해 볼까요? 누가 도와줘야 돼요? 예수님. 예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상태. 예수님이 내 삶의 전부가 될 때 그 사람들이 천국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여러분 이제 적용입니다. 그럼 이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스스로 질문을 던져보세요. 이제 나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제 깨달았어요. 이제 이해했어요. 이해 못한 분들은 집에 가서 계속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묵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삶을 깊이 있게 묵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내 삶의 전부라는 거 이제 깨달았어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답은 간단합니다. 내가 의지할 것은 예수님밖에 없어야 됩니다. 그게 답입니다. 그럼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잠시 생각해 보세요. 이것 없으면 불안해지는 것, 이거 없으면 나 못 살 것 같은 것, 그게 여러분이 지금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10년 동안 겨우겨우 벌어가지고 마련한 집, 그거 없어지면 여러분 못 살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집을 의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박사 많으신데 내 박사학위가 어느 날 갑자기 취소가 된다면 못 살 것 같습니까? 괴로워서 미칠 것 같아요? 자존심 상해서 나 더 이상 살아갈 힘이 없을 것 같습니까? 그럼 여러분은 지금 박사학위를 의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은행에 있는 은행 잔고, 돈 그거 없어지면 불안해지고 나 못 살 것 같아요? 나 이제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도 못 믿을 것 같은 그런 상태가 되실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지금 돈 의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못 살 것 같은 거, 이거 없으면 나 불안해서 괴로워 미치겠는 거, 그게 바로 지금 여러분이 현재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 의지하며 사는 사람은 예수님을 내 인생의 목적으로, 내가 세상에서 가진 것을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여기는 헌신의 삶을 삽니다. 그래서 저는 회개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지금까지 내 삶의 목적이라고 생각해 온 것을 다 예수님을 위한 수단으로 바꾸는 것, 이게 회개입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 믿기 전에는 돈 많이 버는 것이 내 목적이었고, 명예를 얻는 것이 목적이었고, 박사학위를 얻는 것이 공부하는 목적이었고, 권력을 얻는 것이 목적이었고, 건강한 삶이 목적이었고, 자녀 그냥 잘 키워서 좋은 인물 만드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그 목적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수단과 도구로 바꾸는 거예요. 그게 회개입니다. 내가 가진 돈도, 내가 가진 건강도, 내가 가진 명예도, 내가 가진 권력도, 내가 가진 박사학위도, 내가 가진 모든 것, 내가 가진 자녀, 모든 것 하나님의 뜻을 위하기 위한, 이루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게 회개의 삶으로 나아가는 자예요. 그게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입니다. 저는 제 입으로 많이 하고 다니는 말이지만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 이 문구를 굉장히 좋아해요. 책 제목인데 예수님을 생각하게 하는 사람, 아, 이 단어만, 이 문구만 생각을 하면 제가 고개가 숙여지고, 일단은 제가 못 그렇게 사니까. 그리고 그런 사람을 진짜 만나고 싶어요. 그리고 그리워요. 우리가 받아야 하는 최고의 칭찬이 뭘까요? 어느 누가 지나가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와, 당신은 참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네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당신의 모습일 것 같습니다. 이보다 더 큰 칭찬이 있을까요? 이런 칭찬을 받으면 진짜 당장 죽어도 여한이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저에게 하지 마세요. 전 지금은 죽을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칭찬을 받게 된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제가 인생 가운데 읽은 책 중에 가장 감명받게, 감명 깊게 읽었던 책 세 권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권인데 예전에도 한번 소개해드렸어요. 그 청년 바보 의사라는 책입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감명 깊게 읽은 세 권의 책 중에 하나입니다. 세 권만 읽은 게 아니고요. 여러 책 읽었는데 세 권을 꼽았는데 그 중에 한 권이 이 책입니다. 이 책에서 저는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을 만났어요. 이 책은 안수연이라는 젊은 의사가 자기의 홈페이지 등에 남긴 글을 엮어서 다른 사람이 낸 책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벌써 하나님 나라에 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젊은 의사였어요. 내과 전문의로서 육군 28사단 사단 의무대에서 군의관으로 사역하다가 사격 훈련 지원에 나갔다가 병사들과 함께 풀밭에서 밥을 먹었어요. 그러다가 유행성 출혈열에 걸려서 바로 그냥 사망했습니다. 33세의 나이에 죽은, 어찌 보면 평범한 의사였어요. 근데 저는 여기서부터 벌써 은혜를 받아요. 여기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리고 저는 군종 목사로 사역했기 때문에 주로 군의관들과 함께 사역을 했어요. 근데 제일 뺀질거리는 존재가 미안하지만 군의관입니다. 출근도 제대로 안 하고요. 뭐 사격 지원 나가면 군의관이 왜 병사들과 함께 있습니까? 같이 안 있어요. 자기 할 거 하고 거의 출근도 안 하고 오지도 않아요. 아프다 그러면 의무병 시켜가지고 대신하게 하고. 그게 군의관이란 이미지였어요. 대부분 군의관이 많이 그래요. 뺀질거리는 사람. 의사 있다면 죄송합니다. 군의관 출신들은. 근데 이분은 사격 지원을 간 것이 아니라 간 것뿐만 아니라 병사들과 함께 풀밭에 앉아서 같이 식사했다는 거예요. 이 자체로만 참 대단한 분이죠. 이 군의관 세계에서는 별로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이분은 병사들과 어울리고 그들과 함께 상담을 나누고 그들과 함께 교제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유행성 출혈열에 걸려서 죽게 됐어요. 그런데요, 그의 33년의 인생은 예수님의 삶이었어요. 언제나 따뜻한 미소로 자신이 만난 환자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보낸 사람이라고 확신했어요. 믿었어요. 그리고 매일매일 진정성 있게 그들을 대합니다. 예수님의 삶을 살았어요. 환자들에게 위로하며 항상 좋은 책과 찬양 CD를 선물했어요. 그에게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그를 계속 추억하면서 그의 글을 엮어 책으로 낸 것입니다. 그의 장례식 때 누군가가 얘기하지도 않았어요. 인터넷상에서 그에게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서로 올려서 안수현 의사 돌아가셨대 해서 모였어요. 그래서 고대 안암병원 장례식장 역사에 가장 많은 사람이 모였어요. 평범한 의사였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것 같은 의사였는데 그의 은혜를 받았던 사람, 그의 따뜻한 마음, 예수님의 삶을 느꼈던 사람들이 수소문해서 서로 얘기를 해서 모인 거예요. 그리고 나중엔 책까지 엮은 거예요. 여러분, 이 책 프로필에 나온 그에 대한 소개를 제가 마지막으로 읽어드릴게요. 단정하게 깎은 머리에 105 사이즈의 흰색 폴로 셔츠, 푸른색 바지를 즐겨 입던 178cm의 듬직한 체구였던 청년 의사는 환자들에게 따뜻했고 동료들에게 친절했습니다. 그는 환자의 병을 치료할 수 없다고 해서 그저 바라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마음속까지 들여다보며 그들의 아픔을 헤아리는 참 의사였습니다. 2003년 군의관으로 입대한 청년 의사는 2006년 1월 예기치 못한 불의의 사고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흔적을 쫓아 달려가다가 33, 예수님과 같은 나이에 문득 우리 곁을 떠난 것입니다. 갚을 수 없는 사랑의 빛을 남겨놓고서 말입니다. 바보같이 주기만 하던 그를 기억하면서 오늘 그 청년이 더욱 그립습니다. 그는 군의관의 옷을 입고 이 세상에 온 작은 예수였습니다. 여러분, 전율이 오지 않아요? 군의관의 옷을 입고 이 세상에 온 작은 예수다. 이게 고 안수현 의사에게만 해당됩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삶의 환경 속에 있습니까? 강의실의 환경이요? 연구실의 환경이요? 직장의 환경이요? 어느 환경에 있습니까? 그곳에서 여러분은 작은 예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예수님의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근데 여러분, 이것은요, 어떤 율법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셨으니까 사랑해야지, 사랑해야지, 다른 사람. 예수님 용서하셨으니까 나도 용서해야지, 용서해야지. 그럼 잘못하면 그 율법주의로 나오고 억지로 하게 되는 게 있어요. 근원적인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는 그 철저한 깨달음이에요. 그것이 되면은 예수님의 삶은 자동으로 나가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전자는 놓고 후자 쪽만 관심 있어요. 아, 예수님 용서하셨으니까 그래, 큐티하면서 나도 오늘 연구실에 있는 사람들 용서해야지, 내가 누구 용서해야지. 그러니까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마음속으로는 미워하는데 용서하려니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 얼마나 또 갈등이 됩니까? 신앙 세계가 힘들죠. 여러분, 말씀과 삶이 괴리가 되죠. 내가 이거 해야 되겠는데, 예수님은 용서하셨는데 나는 용서가 안 돼. 난 미움이 가득하거든 속에. 그럼 뭐부터 해결해야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미움부터 예수님의 사랑으로 치유돼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십자가라는 철저한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그게 되면 자동으로 용서가 나가고 사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핵심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이 우리의 전부라는 찬양의 고백이 우리 삶의 진실한 고백으로 울려 퍼지기를 소망합니다. 극단적으로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아요. 모든 것 잃어도 괜찮아요. 예수님 한 분이 여러분 안에 살아 계시기 때문에요. 없어도 돼요. 괜찮아요. 힘들어도 돼요. 괜찮아요. 여러분 아프십니까? 괜찮아요. 돈이 없으세요? 괜찮아요. 학력이 안 좋으세요? 괜찮아요. 모든 걸 잃으셨어요? 괜찮아요. 그래도 모든 것 대신은 예수님 가지고 계시잖아요. 모든 것 대신은.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삶의 희망을 얻고 기쁨을 회복하며 항상 승리하는 삶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